제35장 가정에서 머리가 되는 일에 관하여. 시간 1936년 10월 15일 오후. 장소 함운. 구원은 온 집의 일임. 가정은 성경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선택받는 것은 나라에 속한 일이고 영생을 얻는 것은 개인의 일이지만 구원받는 것은 온 집의 일입니다. 아담은 가정에서 머리가 되는 위치를 잃음. 성경에 언급된 첫 번째 집은 노아의 집이지 아담의 집이 아닙니다. 비록 아담에게 자녀가 있었지만 성경은 아담의 집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이후에 그의 집에서 그의 위치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집 안에서 그를 머리로 세웠지만 아담은 머리가 되는 위치를 잃었으므로 첫 번째 집은 파괴되었습니다. 형제들은 가정의 머리입니다.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남편과 머리의 위치를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집을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와와 그녀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거기에서 머리의 위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집. 그 후에 하나님은 특별히 노아의 집을 언급하십니다. 노아의 가족이 반드시 아담의 가족보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이 집에는 위로 한 쌍, 아래로 세 쌍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세 아들 중에서 한 명은 좋고, 한 명은 반 정도 좋고, 한 명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노아의 아들들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노아가 서 있는 위치가 어떠한가에 있습니다. 홍수에 관한 일은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만 다루시면 되었고 그의 아내와 아들, 며느리를 다룰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은 온 집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가 머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온 집이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영생이 주어지는 범위는 개인적이지만 구원받는 범위는 온 집입니다. 만약 한 집에 머리 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개인의 사람을 처리하셔야 하지만 한 집에 머리 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머리만 다루시면 됩니다. 당신이 만약 머리의 위치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만 다루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한 집 한 집으로 나누신 것은 기묘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파괴했고 이로써 가정은 파괴당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가정 안에는 배역의 일이 충만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거스르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거스르며 종은 주인의 권위를 거스릅니다. 이로 인해 가정은 파괴되었고 합일은 사라졌습니다. 가정 질서의 파괴는 머리된 위치가 잘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는 집은 모두 머리된 사람이 반드시 잘 서 있는 집입니다. 만약 어느 집에 머리가 없다면 하나님은 가정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집은 하나님이 다루신 첫 번째 집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집을 다른 집과 다르게 다루신 것은 그가 머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와 며느리들이 어떠한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머리가 될 수 있었고 그는 가정 질서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히 그 나머지 일곱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가정은 파괴되지 않은 가정이며 머리의 권위 아래 모두 순복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만 부르시면 온 집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모른다면 당신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구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한 사람이 믿으면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이유로 숫자를 바꾸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시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한 집 한 집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머리 될 줄 아는 한 사람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머리 될 줄 아는 사람이 없다면 온 집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될 줄 모르면 가정의 질서는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와 며느리 등이 모두 가장의 권위 아래 순복한다면 그 온 집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가정을 단위로 함. 그렇다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한 가정의 머리인 당신이 주님을 믿었다면 그것은 말의 표현상 머리가 주님을 믿은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머리인 당신 개인만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을 대표하여 주님을 믿은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믿을 때 당신에게는 두 가지 신분 혹은 두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한 죄인으로서 주님을 믿은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한 집을 대표하며 주님을 믿은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온 가족을 위해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이 집은 주님을 믿는 집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온 집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 집을 대표하여 주님을 섬깁니다. 당신은 여호수아가 한 말을 기억합니까? 그는 그 자신만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이러한 머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정에서 머리 된 이가 주님을 믿었다면 이것은 온 집이 다 구원을 얻은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영생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모두 이미 구원받는 위치에 놓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당신의 온 집을 볼 때 당신의 집은 구원받은 집인 것입니다. 머지않아 체험에 있어서 그들 각 사람이 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온 집이 구원받는 위치에 놓인 일입니다. 문제는 이 가정 안에 정확하게 머리의 위치에 선 한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가 반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집에 살고 있고 당신이 이 집의 머리로서 주님을 믿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미 그들을 대신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당신의 것이지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당신이 책임지는 것이지 그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러한 위치에 설 때 당신은 당신 아래의 사람들이 다 당신을 따라오고 그들이 모두 당신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나는 수십 가족의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머리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온 집이 다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한 집에 한 마리의 유월절 어린 양.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은 유월절의 어린 양을 예비할 때 한 집에 한 마리였으며 결코 한 집에 각 사람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한 집에 주는 것이었지 한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한 집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는 것입니다.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한 집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멸하는 천사가 이 집은 넘어가고 이 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집임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이 어린 양을 택했으므로 온 집이 어린 양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구약에서 집의 사상을 주의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집을 단위로 함. 구약에는 또한 아합의 집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2절은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합의 집을 처리하십니까? 이는 아합이 하나님께 득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집이 있는데 열왕기상 13장 34절은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우상을 세웠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온 집을 징벌하시어 여로보암의 집이 지면에서 끊어지도록 멸망시키셨습니다. 다윗의 집에 대하여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은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라고 말합니다. 이 몇 집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집을 단위로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도 집을 단위로 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것은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온 집에 임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선 위치대로 온 집 역시 그곳에 서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집의 사상은 성경 안에서 아주 분명합니다. 집은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단위로서 구원에서뿐 아니라 징벌에서도 그러합니다. 가장은 반드시 집안 사람들의 책임을 져야 함. 어떤 사람은 이렇다면 나 한 사람이 주님을 믿은 후에는 가족이 어떠하든지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반드시 모든 집안 식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늘 구원과 침륜 사이에 중립의 위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중립의 위치도 조금 있습니다. 이방인은 완전한 위치인 침륜의 위치에 있고 그리스도인도 완전한 위치, 곧 구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비록 절대적인 중립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매우 중립적인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녀의 입장은 이방인과 비교할 때 영생의 위치에 더 접근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반적인 목사나 혹은 교파 안의 가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되게 머리가 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를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진실되게 머리가 되는 사람의 가족이 그들의 은혜를 입는 위치에 있어서 더욱 쉽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깨끗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삼으셨고 우리는 그분 아래 순복함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와 같이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정에서 머리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가정에서 머리라면 당신은 온 집을 위해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친형제를 위해 책임져야 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자녀들을 위해 책임지기를 요구하십니다. 어느 날 심판대 앞에 설 때 집이 없는 사람은 자신만 심판을 받는데 자매도 이러합니다. 그러나 이미 집이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람은 어느 날 심판대 앞에 설 때 자신뿐 아니라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실제적으로 머리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당신을 집의 머리로 삼으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입장이 같지 않은 것, 곧 남자는 반드시 아내와 온 집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 한 형제를 아는데 그는 실로 한 집의 머리였습니다. 그의 집은 본래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주님을 믿고서 아내와 자녀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우상과 관계된 모든 물건들을 깨끗하게 태워버린 후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 온 집은 주님을 믿는 집이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간주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가정에서 개인이 어떠한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이 된 당신은 나의 집은 주님을 믿는 집이다 라고 선포할 권유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대문 입구에 바르는 것이지 방 입구에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결국 집을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본 대로라면 가정에서 머리의 위치에 잘 선 형제는 온 집이 다 구원받았는데 다만 그 시기가 이르고 늦을 따름입니다. 그들의 집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가족 단위로 온 집이 구원받았습니다. 머리가 된 모든 형제들은 이 일을 반드시 확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당신은 먼저 온 집을 구원받는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에 아주 권위 있는 한 교수가 있는데 그는 좋은 형제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온 집이 구원받는 교훈을 깊이 믿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우리 온 집은 주님을 믿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그는 날마다 그들을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자라서 집을 떠난 후에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엉뚱한 일을 했습니다. 이 교수의 동료들은 그를 비웃으며 그가 믿은 것이 꼭 참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아들들은 아직 늙지 않았으며 나는 나의 집이 반드시 구원받을 것임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이 일에 있어서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면 아마도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지난 후에는 온 집이 모두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내로 머리가 되게 할 수 없음. 오후에 내가 이 주제를 다루는 목적은 형제들로 하여금 당신이 한 집의 머리요 하나님은 당신이 한 집을 책임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직 가정이 없는 사람은 먼저 머리가 되는 자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이자 남편인 사람은 모두가 어떻게 그의 집을 다루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자가 조금만 소홀해도 여자가 머리의 지위를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는데 만약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지 못하면 부통령은 일어나서 그의 위치를 대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버지는 반드시 가정에서 어떻게 머리가 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아내에게 머리의 위치를 취할 기회를 주도록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남자들은 견고한 머리가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잔인하고 몰인정하고 혹독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며 당신은 반드시 정확한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만약 그녀로 머리가 되게 하는 정도까지 사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의 문제는 여자가 자기 위치에 서지 않으려고 할 때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먼저 머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머리가 되지 않는다면 여자는 자연히 들어와 머리가 되려 할 것입니다. 여자가 머리가 되려는 것은 남자의 머리의 위치를 그녀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서 머리의 위치는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가득 차 있습니까? 당신이 조금의 틈만 남겨주어도 그녀는 머리가 되려 합니다. 하와가 낳은 여자는 모두 그녀와 같습니다. 하와가 머리 되었으므로 오늘날 인류가 이러한 지경까지 타락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남자는 자기 위치에 서서 여자로 하여금 서 있어서는 안 될 위치에 서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내가 머리 되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신이 머리가 되지 않은 죄를 자복함. 만일 당신이 이미 그녀로 머리가 되게 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그녀를 머리된 위치에 앉게 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먼저 당신이 머리가 되지 않은 죄를 반드시 자복해야 합니다. 나라에서는 국민이 반역을 모의하는 것이 죄이고 교회 가운데서는 순복하지 않는 것이 죄이며 가정에서는 머리의 지위에 서지 않는 것이 역시 동일하게 죄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죄를 반드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처리해야 합니다. 아내가 머리된 원인을 찾아냄. 둘째, 당신은 어디에서 그녀에게 당신의 위치를 빼앗겼는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혹 당신의 영성이나 생명이 좋지 않기 때문이거나 당신이 범사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한 집은 형제가 머리가 되지 않는데 그는 밥을 먹을 줄만 알고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내의 부양을 받으므로 아내는 자연히 머리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가 머리의 위치를 빼앗는 또 다른 원인은 남편이 낸 의견이 믿을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 교회에서 의견을 내놓도록 하지 않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의 의견이 교회에서는 쓸 수 없지만 집에서는 쓸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밖에서 의견이 좋지 않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을 가정으로 가져갑니다. 아내는 항상 당신의 어리석은 의견을 따라갈 수 없으므로 자연히 의견을 내게 되며 이 때문에 머리가 되는 것을 면치 못합니다. 셋째 원인은 혹 당신에게 아직 자복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아내가 당신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죄에 대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의 아내는 늘 분명합니다. 만일 당신이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머리가 되는 일은 분명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될 수 없는 데에는 언제나 하나의 전일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을 찾아내려면 체면이 손상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어쨌든 이 원인을 찾아내야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럴 때 당신은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태도는 단호하고 행사에는 지혜가 있어서 아내로 존경하게 함. 셋째,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여자가 집회 중에 말을 할 수 없으며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남편은 머리가 된 남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집에서 당신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아내 된 많은 자매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남편보다 좋습니다. 만약 오늘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쓴다면 그는 어쩌면 남편 된 이가 집에서 아내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으면 합당한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되는 것은 우격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연스럽게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예전에 잃은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총명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될 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내만큼 그렇게 총명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야고보서의 약속을 믿습니까?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반드시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위풍으로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태도는 단호하고 영 안에서 온유해야 하며 행사에는 지혜가 있어서 아내로 당신을 존경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내가 괴롭게 느끼는 한 가지 일은 많은 형제들이 머리의 위치를 잃고서도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구한다면 당신은 한 가지 기묘한 일, 곧 머리의 위치를 잃은 데에는 분명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죄를 분명하게 자복하고 그 원인을 찾아낸 후에 머리의 지위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당신은 가정회의를 열되 먼저 이를 위해 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아내에게 몇 년 동안 나는 당신이 머리가 되게 했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머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소. 라고 죄를 자복하십시오. 그런 후에 당신은 성경에서 머리가 되는 일에 대해 언급한 것을 그녀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혹 어떤 아내는 이를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울고 먹지 않거나 물건을 집어던질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머리가 되는 것은 화내는 것을 의지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되는 데에는 반드시 단호한 태도, 온유한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녀가 울며 언성을 높여도 당신은 여전히 웃으며 온유하게 그녀를 대해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녀가 조급해하면 당신은 인내해야 합니다. 그녀가 어떠하든지 당신은 그녀와 다퉈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태도는 언제나 단호해야 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호한 것은 힘의 표시입니다. 머리가 된 위치에 견고하게 섬. 이방인들은 아내를 다스릴 때 성질을 내거나 말다툼을 하거나 심지어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아내는 여전히 각종 방법으로 당신과 다투려고 할지 모르나 당신은 반드시 힘을 다해 당신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녀가 욕을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웃어야 합니다. 다른 한면으로 당신은 즐거울 때에 머리가 되는 일에 절대로 느슨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감정을 따라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즐거울 때에 조금 느슨해진다면 거둬들여야 할 때가 되어서 어쩌면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된 모든 이는 반드시 이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심판대 앞에서 개인의 생활과 일과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아내와 가정에 대하여도 심판받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느슨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내로 머리가 되게 하는 것은 아주 쉽고 화내는 것도 덜 받아들이게 되겠지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내가 머리가 되는 일을 근신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다루는가? 자녀를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음. 한 가정에서 아내를 다루기 어려운 것 외에도 다루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곧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다루어야 합니까? 먼저 당신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의 자유는 그들이 집을 떠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집에 있는 한 당신은 반드시 그들을 위해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면으로 당신의 태도는 단호해야 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온유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은 자녀를 잘못 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아버지 된 사람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머리의 권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사람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가를 가르치는 것은 골로새서 3장을 제외하고는 여기 한 곳뿐입니다. 어리석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물론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권위를 사용하고 강경하게 자녀를 대하려 한다면 자녀는 순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반드시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본이 되어 자녀를 자라게 함. 에베소서 6장 4절은 또 양육을 말하는데 영어는 브링업으로 자라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5형제에게 편지를 가지고 가서 어떤 사람에게 전해주게 했다면 이것은 편지를 붙이는 것과 다릅니다. 편지를 가지고 가는 것은 편지도 가고 사람도 가지만 편지를 붙이는 것은 편지는 가지만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 당신이 아들을 데리고 하문에 가는 것은 당신과 아들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하문에 데리고 가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자라게 하라는 뜻은 곧 아버지 된 자신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된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이끌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어떤 일을 하지 않기 바라지만 자기는 가서 그 일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편지를 붙이는 것과 같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녀들에게 당신의 말대로 가서 하게 하지만 당신 자신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주 솔직히 말하건대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그가 자랄 때까지 그를 이끌어야 하며 당신은 반드시 그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어떠하기를 당신이 바라는 대로 당신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다루는 길입니다. 어떻게 종을 다루는가? 에베소서 6장 5절은 또 계속해서 종의 방면을 언급합니다. 이 구절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종이 아니면 주인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주인이라면 당신은 반드시 그에게 순복해야 하고 만약 형제가 주인이라면 당신은 반드시 두 배의 책임을 다하여 한 면으로는 우리의 주님을 섬기고 한 면으로는 주인 된 형제를 섬겨야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사람을 쓰는 일에 있어서 모두들 형제자매 쓰기를 꺼려합니다. 나는 형제자매가 일을 하는 것이 반드시 외인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형제자매들이 주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고용하지 않는 것은 수치스런 일입니다. 사람의 종이 된 모든 이는 다 주인을 위해 잘 일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바울이 있는 고린도에 간다면 혹은 여행을 하기 위해 장막을 사야 한다면 나는 반드시 바울이 만든 장막을 살 것입니다. 또한 그 장막에 바울의 서명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일을 잘하지 못했다면 나는 바울의 서신을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장막은 이음매가 분명 좋을 것이고 바느질한 수공도 반드시 좋을 것입니다. 사람의 고용주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세상 사람보다 더 좋아야 합니다. 다른 한 면으로 주인이 된 이는 반드시 주인이 될 줄 알아야 하지만 종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랑과 온유가 있어야 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단호해야 하는데 만약 그가 일을 잘못했으면 당신은 그에게 다시 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가 조금 느슨하게 한 것을 용인한다면 그가 두 번째 한 것은 더욱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 된 사람이든 종 된 사람이든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서 주님이 상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그분은 결코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